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재창조의 새가족입니다. 이 본 항목은 칭의군, 지금까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칭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한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의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어요. 엄격한 훈육 교사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대속주로 믿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전문적인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당시에 그 풍속, 그러니까 로마 시대죠. 1세기입니다. 그때는 로마 사회에 그 양자를 하는 풍습이 상당히 일반화됐어요. 근데 아들들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아들로 번역했지만, 그, 물론 헬라에는 다르죠. 그, 휘오스라 그러는데, 그 당시 이 말은 양자가 될 때 사용된 법률 용어였어요. 그래서 노예라도 양자가 되면은 그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는 자유민으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누렸죠. 그래서 바로 이 점의 사관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손색 없는 자녀가 된다. 양자로 입양이 된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무엇을 되돌아보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세상 열국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 열국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깨뜨리고 모든 곳에 있는 인간들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대속주가 된다. 주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개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가? 그래서 잠깐 살펴봐야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나왔고 이삭 다음에 열두 지파,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국가가 됐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국가라는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참 사순이 돼서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구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점에서 나오게 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택하신 까닭은 다른 열방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에게 이제 언약으로서 주어진 특권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국가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께 대한 원래의 목적과 역할을 대신할 뿐이었죠. 베드로가 말한 그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는 그 말이죠. 원래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특권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자기들 성전만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들 예배만 보고 끝났어요.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겠죠. 들어와도 성전에 온다 해도 안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가둬놓고서 그걸 못 넘어가게 했어요. 넘어가면 죽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초점이 거기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국적이나 성별을 넘어서 모두 동일한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이제 소급해서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다음 20절을 보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이삭이죠. 이삭에서 아브라함 백성으로 퍼졌다가 다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귀착됐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한 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자기 아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한 새로운 인종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새 백성을 창출하신다고 해요. 그것이 이 구속의 드라마예요. 그것이 이 온 세상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대한 그 청사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형성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증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율법의 중교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그 유명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신분과 인종과 성별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한 새 가족이 드디어 창출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양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받을 것도 없고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도 없고 그야말로 무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일한 행복의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와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받으라.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라 하는 인비테이션입니다.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곧 닫힐 거죠. 두 가지 면에서 닫힙니다. 하나는 내가 죽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문은 그때 닫혀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고 양자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요. 3장 2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옷 입었다는 것은 비유예요. 자, 그러면 세례라고 하면 금방 우리가 연상하는 것이 물세례잖아요. 그죠? 근데 물세례를 여기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세례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금방 전문용어로 보시지 말아야 돼요. 이 전문 수로가 뭐 거의 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원래 성경에서 쓰여진 그 의미는 일반 용어였어요. 일반 용어로 세례라는 뜻이 있겠죠. 그 무슨 뜻이냐면 물에 담그는 것이에요. 물 속에 이렇게 푹 집어넣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 밥티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밥티즘 그러잖아요. 그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밥티즘은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음역을 한 거예요. 밥티죠, 밥티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시장에 가면은 냄새가 아주 지독했어요. 그 냄새가 뭐냐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염색소, 염색일을 하시는 분. 그 옷 같은 거 가난할 때니까 그 옷을 여러 가지 색깔을 입혀가지고 입었잖아요. 그거 좀 큰 통에다가 그냥 그 약통이죠. 거기다가 이 큰 막대기를 가지고 그 옷이고 뭐고 주면 그 집어넣지. 이것을 막 뭐 빨갛게 해줄 수 있으면 빨간 양에 집어넣고 이렇게 냄새가 지독해서 불 때니까 밑에서. 그렇게 집어넣는 거, 그렇게 푹 담그는 거, 그것이 세례예요. 원래의 의미는 담근다는 뜻이에요.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세례를 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주체, 세례를 주는 주체자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서 믿을 때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것을 세례를 받는다고 말해요. 그 원문으로 밥티조가 됐다. 그죠? 밥티즘을 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세례된 의미가 전문화돼서 머리에 딱 이 교리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고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본래 의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세례 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혹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진 자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텐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한 새로운 백성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참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 됐다는 것인데 목사가 수세례자에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됩니까?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됩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 받고서도 뭐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킬 때, 세례를 줄 때,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할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것은 깨지지 않아요. 한번 들어갔으면 영원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에요. 성령이 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칭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됐으니까. 이 의미를 바로 잡아줘. 이 의미를 이제 바로도 확인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 이 구절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가 마치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발판과 근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한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지 뭐 목사가 성령 세례를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로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 아닙니다. 물로서 세례 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받는 사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가 여기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합니다. 이건 물세례 아닙니다.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는 연합교리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는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됐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 우리가 말하는 그 물세례라는 것은 그러면 그런 세례를 많이 못 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세례를 못 받았다. 그 물세례를 못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세례를 못 받아도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세례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물세례를 못 받아도 할지라도. 그건 상징이고 그건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세례, 물세례 자체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져오지 않아요. 물세례는 교회 연합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연합이 있습니까? 뭐 그래야 좋겠지만 연합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만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죄의 왕국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기는 것을 세례라는 당시에 의미를 가지고 그 집어넣는 뜻이니까 그 말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던 나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입시켜다 넣어줬다 옮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과 소속의 변화가 생긴 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옷 입었다는 표현은 당시에 로마사의 풍습을 지낸 뜻입니다. 그 당시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 성년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찼을 때 이제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면 이제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성년의식 예복이죠. 그 옷을 입히고 가족으로서의 신분과 권리가 확보가 됐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베이비가 아니야. 베이비 옷이 아니고 다 자라서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제는 어릴 때 옷을 벗고 율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이 칭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다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속삭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농간에 넘어간 것이죠. 절기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바리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주지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도 그런 리마인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뭐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의 옷을 입고서 뭐 보호자의 통제를 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 아래로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할례 받으라니까 그거 받아야지.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전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아, 그거 지켜야지.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갔으니까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행세를 한 것이죠. 율법의 옷을 입고 산 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어떤 전통들,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더욱 교인이 된 후에는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율법의 영향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제가 요번에 한국 갔더니 그 만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교인이 처음에 갔을 때 꽤 됐는데 자기가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 중에 장로님들도 빠져나갔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그 이 당사람 뒤에 그 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여기도 있네요. 십자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이제 이런 나무 십자가 아니고 여기 이제 불이 들어가게 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었답니다. 그 자기가 보니까 거기 뭐 왜 불을 켜놨나 싶더래요. 전기세도 아끼고 해야 되는데 세금도 넉넉하지 않은데 뭐 때문에 그걸 피울까? 그럼 또 낮에도 화가 나고 그런 데 있던 것도 피워놓고 그래서 그걸 껐대요. 그러니까 그거 왜 끄느냐고. 그래서 끄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항상 24시간 1년 내내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럼 교회의 관습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삐져서 장로님 나가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 사람이 시험이 되는 것 같아서 커튼을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가려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커튼에 이제 예쁜 그림 같은 거 있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 구절 적어놓고 이렇게 했답니다. 좋은 백그라운드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봐도 좋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러면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뭐 이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유교 전통에서 살았기 때문에 규범주의예요. 규범에 따라서 삽니다. 옷을 입어야 된다, 넥타이를 매야 된다, 신발을 그렇게 신는 것이 아니야, 걸음 그렇게 걷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화되었어요. 그것으로서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점도 있죠. 구약 성경이 구약하고 아니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딱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건 마음대로 신약에 갖다 붙이고 신약에는 또 구약에 갖다 붙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을 구원사적인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쓴다요. 구약은 신약의 배경이에요. 신약 시대에 대한 화살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구주가 세상에 오셨어요. 구약의 예언과 약속대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임시적인 율법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주었던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옷을 벗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년이니까 어릴 때 입었던 율법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시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아직도 구약시대 율법에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율법의 그 훈육교사 밑에서 통제를 받고서 살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 삶인 것처럼. 그럼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루신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이루신 그 율법의 저주까지 되셨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 구원의 약속들을 즐기지 못하는 모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십계명 지키고 십일조 내고 뭐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거 다 가려가면서 하고 하는 것을 좋은 크리스천, 경건한 크리스천, 거룩한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안다. 그래서 입으로 외우고 종교하지만은 그러나 종교 행위를 구원의 좌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이 됐어요. 자녀로 이방됐으면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 아래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어요. 소속이 바뀌고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았어요. 들어갔어요. 그 속에 푹 잠겼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됐어요. 접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입은 성인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큰선 가을의 염려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제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많은 자유와 축복을 상실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안타까운 눈으로 보실까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즐거워하실까요?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직 다시 들어가면은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슬프실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넋두리 하잖아요. 하나님 뭐 또 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아 구원이 내가 정말 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릴 수가 왜냐?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거듭난 신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입양됐다. 양자다는 사실을 확지해야 됩니다. 양자가 됐으면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맹세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입양시키고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유업을 우리도 같이 공동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맹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면 우리가 구원이 잃지 않아요. 입양된 것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겠고 후회보다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날이 더 많아야겠죠. 이 넋두리 교인 되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평생 동안 넋두리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넋두리를 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훨씬 더 성결하고 훌륭한 영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나 자신의 이나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년이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어린아이 때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에 합격했는데 무슨 초등학교를 되돌아가야겠어요? 모든 것이 풍성한 대부호의 집에 내가 입양이 됐는데 왜 내가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눌려 살던 과거의 신앙생활을 접어야 합니다. 교회는 계급 사회도 아니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그때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차별이 없다고 공평하다고? 율법에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공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 마음 놓고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년 시절 때의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재창조의 새 하늘 가족으로서 입양된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순간에 성인이 됩니다. 하와를 지으셨을 때 여러분 베이비를 지으셨습니까? 다 자란 성인을 지으셨잖아요. 예?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 속하여 있는 베이비로 지으시지 않고 성인으로 지었어요. 어른으로 지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을 처음에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인으로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새 가족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뭐 흑인도 뭐 백인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잠겼습니다. 연합됐습니다. 같은 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남녀 차별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괜히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그러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자유와 또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과 행복의 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